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들이닥쳤던 가장 큰 교리적인 어려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만으로냐,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율법적 행위적 조건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첫 공의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자된 자들에게 세 가지 금령을 주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피, 이 세 가지를 피하도록 권면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요구됐던 이웃을 위한 또 불신자를 위한 덕과 절제의 기준에서 세워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틀려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집에 돌아가자 전화가 몇 통 왔죠. 사실입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전화를 하신 분들의 저의는 단 하나죠. 마음 놓고 이런 짓을 하고 싶다 이건데, 여기가 바로 이 문제가 걸린 김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틀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신자에게 요구하는 거룩, 신자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신자이기 때문에 요구받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을 위한 것이고 형제를 위한 것이냐, 단순히 그것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혼동이 되느냐 하면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자꾸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뜻밖에도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말씀드릴 때마다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던 첫 번째 회의의 중요한 안건은 구원의 조건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성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에서는 우리 쪽에서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미련해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확정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다든가 방탕하다든가 미련하다든가 부도덕하고 불결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조건에서는 이 문제들이 전혀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한 회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무엇을 목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조건에 관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미흡하고 더럽고 모자라도 괜찮다라고 은혜를 강조한 것이 종종 신자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제부터 만고 땡이네요 하는 식의 그 혼란을 야기케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세히 제기되고 설명되는 것을 만납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로마서 6장에서 제기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먼저 제기한 1절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이 6장에 이르도록 그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주제를 다루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가 내어놓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을 심사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옵니다. 그러자 무슨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되네요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서 하는 것 같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 작업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답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이제 허클베리 핀하고 이제 진흙 웅덩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옷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세수도 안 하고 물론 이빨도 안 닦고 뭐 발을 닦은 적도 없고 뭐 더럽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파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귀한 파티에 가려면 우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옷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려면 몸도 깨끗이 씻고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내서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클베리 핀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가만히 놀고 있고 진흙구덩이에 앉아 있었는데도 공짜로 불러내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주는구나. 잘됐다. 또 가서 그러면 또 새 옷을 입혀주겠지. 또 가서 더럽히면 또 새 옷을 입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생각해봐라. 너희를 그 진흙 웅덩이에서 꺼내서 씻고 좋은 옷을 입힌 것은 너희로 좋은 파티에 가게 하려고 한 것이지 웅덩이에 들어가면 또 새 옷 주고 또 새 옷 주고 새 옷 주면 너희 더럽히고 이거 쳇바퀴 돌자고 너희를 깨끗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됐다면 깨끗하게 한 것이 끝이 아니고 그 깨끗하게 한 것으로 어느 영광된 자리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은혜로 출발을 하여 영광된 자리까지 가라 이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더러운 몸이 깨끗이 씻기는 작업에서는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깨끗함이 된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출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가만히 있었는데도 좋은 옷 줬다. 또 가서 놀면 또 줄 것이다. 그게 아니고 깨끗이 한 이유가 깨끗해진 거기서부터 이제 영광된 자리로 가야 되는 싸움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이제 입시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1차 봐도 떨어지고 2차 봐도 떨어지고 3차 봐도 떨어지고 재수해서 또 떨어지고 3수에서 떨어지고 4수, 5수, 6수, 7수 국수를 해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도 쓰고 돈도 쓰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외우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학교에 붙여줬습니다. 근데 애가 생각하기를 야 공부 안 해도 우리 부모가 백 쓰고 돈 써서 날 넣어줬다. 나 안 울면 또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잡아 죽여야죠.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넣어준 거예요?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좋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좋은 학교를 보내야 더 훌륭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답답하니까 수가 서가 다 되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붙여줬으니 이제 지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야지. 옛날같이 야 공부 안 하고 당구 쳤어도 돈 넣어서 넣어줬고 오락실에 가서 놀기만 해도 붙여줬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랴? 또 오락실이다. 그럼 그냥 도끼로 가서 이마를 깔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누가 한 대로 까니마 또 까는 거죠. 죽이지 걸 놔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자기를 채찍질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관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구원의 목표를 보세요. 우린 자꾸 어떤 실수를 하냐면 구원이 이루어진 출발선을 전부로 보는 오해가 많은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된 수준에 이르러 서야 됩니다.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저 죄인 됐던 자리에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를 씻어내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몸이 씻기워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이 자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것이 은혜로 됐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쳇바퀴를 돌 결심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야 될 남은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남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은 바 이 구원이 무엇을 향한 출발점인가를 자꾸 놓칩니다.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사람과 대학에 안 들어간 사람은 누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되죠. 공부하려고 대학 들어간 거니까. 대학 안 들어가고 진학을 포기한 사람은 그때부터 뭐 일을 하시든가 놀든가 밖에 없죠. 공부를 더 할 필요 없죠. 목표가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부터는 쉴 수 없고 게으를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금령이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절대 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만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는 그 금령들과 저촉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우린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압니다. 여기 지금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것들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 이것과 정반대되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제 가기 위하여 여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더러운 자리에서 죄를 짓던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불러낸 겁니다. 이걸 행하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는 이제 그 불의한 일,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그쪽에 눈을 돌리지도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경건케 하며 의롭게 하는 일로 이제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걸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는가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얻어낼 때는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짓을 하던 더러운 우리를 거기서 씻어내시고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제 완성시켜 내시려고요.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진 않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전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웃을 만났을 때 그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영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 조건도 달 수 없는 자임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상은 우리는 더러운 것과는 외면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과는 외면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어디로 불렀다고요? 거룩으로 부릅니다. 우린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완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그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가져야 되는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신자다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구원의 분명한 목표는 거룩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느냐 하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한 것의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행복을 구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거룩한 쪽으로 자신을 기준 삼아서 채찍질하지 않고 행복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이 미혹됩니다. 이번에도 입시철이 되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부모된 마음에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만 붙여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기독교 신앙에 큰 위협이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가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바뀌었냐면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신앙인들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서 이 타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신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희생이 없죠. 희생이 없죠. 절제가 없습니다. 희생과 절제가 없어요. 제 아내와 요즘 뭐 많은 그 토론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토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TV 연속극 때문에 자꾸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나쁜 TV 토론 연속극 때문에 말이죠. 그 보통 그 뭐 저 김수현 씨 한 사랑과 진실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그 나쁜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 아내가 가끔 헷가닥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요. 이게 뭐 제가 드라마 편까지도 해야 되게 생겼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초점으로 해서 드라마는 짭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거나 사회에 가장 건전한 뭐 그 가정의 모델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라마의 스토리를 짭니다. 시청률을 확보해야 스폰서가 붙어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야 거기에 그 광고주가 붙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대가 값이 비싸지고 그래야 방송국이 이익이 남습니다. 아무 다른 객관적인 진실이나 건전한 무슨 목표 같은 건 방송 윤리라는 건 개뿔도 없습니다. 방송이라는 것도 전부 돈 벌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그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만으로 드라마를 짜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모두가 한 번씩 해보고 싶었던 죄의 본성이죠. 해보고 싶었던 거. 그게 뭐냐 이렇게 이혼이던데요 보니까. 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성깔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방송에다 해버리는 게 드라마에다. 실제로는 못하니까 드라마에다 그걸 해요. 그리고 아무하고나 만나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결혼관이 뭐냐면 가만히 그 드라마를 보니까 가만히 볼 것도 없어요. 뭐 척 보니까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자꾸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허영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미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요구했던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본인이 속아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느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뭐 지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느냐 하면 그 결혼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쁘고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희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실 이후로 계속된 이 홈드라마가 언제나 보면 두 부부된 두 남녀가 밤낮 댕댕거리는 것으로 나왔어요. 남자도 그냥 아글아글 쓰고 여자도 아글아글 써요. 하나도 굽히고 감추고 속으로 삼키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왼수들이. 무슨 가정이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꽥 하면 여자가 딱 죽을 줄도 알고 여자가 또 눈을 딱 들면 남자가 좋아 좋아 내가 졌어 이럴 줄도 알아야지. 악을 쓰면 같이 악만 써요. 그게 맨 꽹가리만 모였어요. 이놈 왼수 같은 놈 가정이. 그게 꼭 신앙이 그 꼴이 됐다고요. 요즘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면 말이죠. 섬찟한 게 이겁니다. 지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별 아첨과 별 열심을 다 드려요. 대신 되지 않으면 팔 걷어붙이고 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줘요 도대체?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없습니다. 절제가 없고 순종이 없으며 믿고 인내하는 자세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행복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신앙이 오도 되고 매도 돼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성품을 씻어내고 뽑아내고 잘라내는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상하는 일들을 당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뽑기 위한 작업입니다. 김치를 담글려면 배추를 일단 어떻게 되죠? 소금을 그냥 콱 절구는 겁니다. 그거 잘못 절코놓으면 어떻게 되죠? 배추가 나무가 돼요. 퍼렇게 살아서. 그러면 김치는 못 담그는 겁니다. 그렇게 시퍼렇게 살은 걸로 김치를 담가서 씹어보십시오. 이빨 다 부러지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완성된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속상해하는 일들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뽑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까지도 방법으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에게서 절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절제가 없으며 겸손과 온유를 훈련하는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찢어진 입이라고 그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서로 부부끼리 마주 보시고 국방색 실로 서로의 입을 좀 꼬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걸 이 구원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가를 만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죠? 왜 구원시켰다고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더러운 짓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입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와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는 살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는 살아 움직이는 순종하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신자에게 마땅한 율법이요,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이것을 다 준행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그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훈련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나가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태도와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가장 잘 나타나는 글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표현한 것 같이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형태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듯이 신자는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치장을 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까지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담하고 건강해지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쾌락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돈의 위력이 점점 세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즐긴다는 그 뭐 좋은 표현으로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 성행하고 있고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들이 저에게 유혹하기를 가면 몹시 재미있다고 하면서 입에 올릴 수 없는 흉측한 얘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또 부부끼리 간다 그럽니다. 여자들 빨가벗고 나오는 데를 부부가 같이 간대요. 여러분 혹시 갈 욕심이 생겨도 남자들끼리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가십시오. 부인 데리고 가면 부인이 그날부터 남편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걸 왜 같이 갑니까? 혼자 가도 나쁜데 도대체 함께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런 꼴을 보고 온 다음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무슨 기대나 가능성을 가지겠습니까? 아니죠. 훨씬 마음에 처참함과 막대하고 싶은 더러운 생각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대한민국 전체가 살만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싸움거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돈으로 경건을 연습하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저희 교회에 여전도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는 여자들이 설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여전도회를 두면 여전도회가 완전히 그 뭐 교회를 말아먹으니까 전 뭐 싫습니다. 평생 안 둘 각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위원회도 있고 전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 산하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집사님들, 서리 집사 이상 필수적으로 꼭 소속되셔야 되고 교우 여러분들도 그 부서에 개인적으로 꼭 소속에 소속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과 조금 여유 있는 경제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거룩을 증거하는 일, 생명과 복음된 것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찾아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더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올해까지도 별로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정합니다. 장학금, 구제금, 전도금 다 나옵니다만은 그것 이상으로 모이신 분들이 여러 군데 찾아다녀 보시고 또 요청을 받으셔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교회에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 부서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자치회비를 내셔서 풍성하도록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공부가 그렇듯이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없는 게 공부듯이 신앙생활도 하려고 들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들면 이게 어딘데요, 그죠? 주일날 여기 나온 게. 재려고 들면 뭐 그것도 앞자리에라도 앉아보십시오. 아이고, 이따 가다 저랑 악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잴 게 입으로 말할 수 없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헛된 것과 더러운 것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수세에만 몰릴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음행을 버립시다.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하고 복음이 가려지는 일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우리 더 열심히 경건을 연습하십시다. 거룩하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 가지신 것 더 많이 주의 나라와 사업을 위하여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놈의 목사가 아주 교활하게 헌금을 내라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딴 데다 내십시오. 딴 데다. 그리고 내는 것이 싫으면 어디 갖다 파묻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쓰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안 내셔도 좋고 교회에 안 내셔도 좋습니다. 어디 갖다 찢어버리셔도 좋으니까 주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신자다운 길을 모색하는 일과 거기에 여러분의 진심을 갖다 바치는 일은 말로 하지 말고 힘으로 하자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결론을 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신자의 생활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대로 거룩과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말씀을 따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가 되며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절제하며 덕을 세우며 유익한 일을 도모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결심케 하시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